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오늘은 18문부터 20문까지 보겠습니다. 18문부터 20문까지 보겠습니다. 18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질서 지우시는 것입니다. 19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천사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이 그 조야와 정죄의 상태로 타락하게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타락과 그들의 모든 죄들은 제한하시고 질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된 상태로 확립시키셔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의의 수행을 위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20문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고 그것을 돌보도록 하며 그에게 땅의 열매를 먹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들을 인간의 통치하에 두고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 대해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으셨으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시고 그것을 어길 때는 사망의 고통이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사건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하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창조 이후에 신은 이 세상 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운명은 우주 자체에 맡겨놓았다. 우주 자체가 작동되는 원리에 맡겨놓았을 뿐 신은 개입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 우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인격적 존재에 의해서 섭리되고 통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나 제어하심이 없이 그저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리켜 소위 이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이즘입니다. 중세시대 때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가 계몽주의와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고 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신의 개입을 부정하는 방식 이게 바로 이신론적인 사상이죠. 이런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는 물론이거니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라고 언급했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보통 설계자, 시공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당이 이제 4월이 되면 6년이 되는데, 6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죠. 누가 와서 청소도 하고 형광등도 갈고 보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작동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섭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뭐냐? 섭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계속 존재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붙드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작동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거룩한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가리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기계만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지혜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예지는 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순히 우리 곁에 그냥 정적으로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질서를 지우시는 분이라 18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 아래서 역사는 비관적이에요. 북핵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 예상했지만 뭐 동창리에 다시 뭐 핵실험 하려고 준비 작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교회가 뭐 약해진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하는 그 뚜렷한 사실을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 다시 말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도 없고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어떤 행동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까지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면 뭐 굳이 우리 인간이 뭘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자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분은 제2원인을 사용하시죠. 돌은 딱딱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이나 바위에 떨어지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깨집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의 법칙을 따라 자연을 유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적 기질도 주셨고 또 어떤 일을 가려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이성적 자유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거나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반하게 강제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자발성이죠. 우리 안에서 성인께서 묘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역사하여서 그저 내가 어떤 작은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손길이죠. 여러분들 세상도 보세요. 의술도 발달하잖아요. 그죠? 의술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좋은 수술이 뭐냐면 가능한 외부에서 장비나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과 작용이 덜한 방식으로 획기적인 일을 행하는 게 그게 좋은 수술이죠. 그게 첨단 수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별로 눈으로 볼 때 자국도 없어요. 뭐 흉터 하나 남았는데 안에는 상당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이것이 인간의 그 탁월한 어떤 지혜와 의술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뚜렷하게 나 일한다 너 한번 두고 봐. 내가 지금 일하니까 한번 너 한번 봐라 그러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섭리를 말할 때마다 제기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면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부정적 상황도 통제하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예수 믿으면 항상 물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잠깐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하지 않으셨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 사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인격적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기를 바라시지 두고 봤다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으면 야 좀 너 좀 비켜놔라 그래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서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과정 안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 가장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열매,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이사야 45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의아한 것은 어둠도 짓고 환란도 주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어떤 말씀처럼 보입니까? 부정적인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환란과 어둠이 주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적 의도가 있고 그 신적 의도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둠과 환란을 경험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거나 혹은 그 근원을,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일에 몰입하기보다 그 일이 허락되고 주어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찾고 겸손한 자세로 그 상황을 잘 감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의 영광이 모든 행사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치이고 어려울 때 실망 많이 하죠. 그죠? 부정적이죠. 시련도 당하고 뭐, 그 다음에 배반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그럴 때막 힘들죠.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래야요, 내 삶의 모든 근거와 기초 토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최대 다수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일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피조물의 복락과 복지를 포함한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최선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문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19문과 20문은 섭리의 대상이 천사와 인간입니다. 섭리를 언급한 다음, 그 다음에 19문에서 천사를 언급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한면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천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의를 위해서 본래 창조된 상태, 선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어떤 천사들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일부 천사는 그냥 머물러 있고 일부 천사는 타락했는가? 인간과 비교해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 사람 아담이 타락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사는 일부는 타락했는데 일부는 타락하지 않고 그냥 본래 창조된 상태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죠? 사가서 공부 때 제가 사실 다 했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까 잡수셨죠? 그것은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 유기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아담처럼 똑같이 흙을 빚어서 창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갈비뼈로 지었습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다 기대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이지만 하나이신 한 몸이신, 한 아담이신 그리스도 여기 기대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뭐 의롭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화의 진보를 크게 드러낸 거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분의 수고, 둘째 아담이시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유기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천사는 타락할 수 있고 일부 천사는 타락하지 않은 채 본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 이 피조되었던 천사의 상태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태였는데 그들이 한 부류의 천사들은 타락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본래 두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본래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컵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여기 있어야지. 저는 뜨고 싶어요. 공중부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잠시 떠올랐다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음부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배워야 돼요. 한번 타락한 천사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타락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는 한번 타락한 천사를 회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매우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탁월함이 그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탁월함을 붙으시는 손길에 의해서 탁월함이 지켜지는 거지 탁월한 존재 그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탁월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뭐 목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뭐 이런 데 어려운 삶을 살리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드시는 은혜, 그거죠.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영혼의 마음의 공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 내 삶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이며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를 추스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는 타락하고 왜 어떤 천사는 타락하지 않은 채 영광스러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지우시는 은혜 손길과 능력으로 어떤 존재는 붙으셨느냐 붙들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미 천사도 가변적 본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언급했지요. 그죠? 타락할 가능성도 있게 지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그들이 덧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의의 수행을 위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비, 정의를 실현하는 복된 일꾼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돕는 손길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신문에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타락 전의 상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인생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활 영역이죠. 자,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서 공부를 요즘 하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 적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왜 해 아래서 삶이 허무하냐? 그 이유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지금 에덴에 못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천국과 지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곳이면 천국이고 자기만 위하는 곳이면 지옥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기 어떤 앞가림만 하려고 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자기 힘들면 남 탓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지옥이지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에어컨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아무리 열악해도 서로가 양보하고 그래 보세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였고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도 타락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살아낼 능력은 없고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은 항상 속이고 빼앗고 등쳐먹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눈 없으면 코베갈 세상. 그런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원시적 의를 가진 상태로 에덴에 살 수 있는 적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난 과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천에 열매는 널려 있는 거예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그런 참으로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지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땡큐죠. 정말. 그렇죠? 적당하게 우리 사역하고 빨리 가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에덴 동산에 놀고 묵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을 우리에게 규정지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경작한다라는 이 단어는 양육한다, 유지한다, 지배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양육하고 유지하고 지배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양육하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시든지 교회 안에 어린 새 교인들, 거듭난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잘 양육하시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규정지으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작하여 지키게 한다 그랬죠? 지킨다. 이 말은 그야말로 섭리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보존한다, 보호한다,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에덴 동산 안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일하면 좀 쉬고 싶죠? 근데 한번 계속 쉬어보세요. 계속 쉬시면 어떤 마음이 들죠? 지루하고요. 왠지 불안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로 부름받았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그죠? 엿새 놀고 하루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행복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 창조 활동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조자잖아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창조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조를 좋아합니다. 늘 있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놀라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갖고 그분의 솜씨와 기질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의도와 목적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이 말,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독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어떤 공동체의 권위자시라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부하들이 다 숨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던 일을 딱, 그치고, 그냥 기립 딱 해가지고, 고개 탁 숙이고, 그 다음에 농담하다고 딱 그치고, 자기 할 일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여러분들 창조하신 창조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좋아하고, 함께 소통하려고 하고, 함께 차 마시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가정을 돌아보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이 땅에 두신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고봉산을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지는 못하는데 최근 2주 동안에 한 번인가요 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누구 탓이죠? 다 아시잖아요. 난개발하고 인간의 그 타락한 정욕과 욕구를 충족하느라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북극 남극에서도 시류를 채집하면요. 뭐가 발견된다고요? 비닐 이런 성분이 발견된다 그래요. 얼마나 지구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 자연은 인간의 다양한 명분 때문에 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종노라는 이유는 자기 뜻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인생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결혼.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무슨 동물도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시고 온 인류를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큰 기쁨이고 무엇이 가장 큰 즐거움인가?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바라보는 게 그게 기쁨일까요? 잠시 기쁨을 줍니다만 관계적 어려움에 처하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 쓴 거 먹는 것 같아요. 관계적 어려움에 처하면 좋은 데를 바라봐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좋잖아요. 두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좋죠. 별로 재미없는 일도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은 이런 면에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게 바로 영적 복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복지 혜택 많이 받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리고 힘들면 하나님께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 언약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죠,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하에서 너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왜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었느냐? 이미 뭐 제가 중요부터도 말씀드렸고 창세기 초반부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독극물이 들어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 무슨 독극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 줄 아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유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뜯어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씹어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생명을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순종해 주셨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가? 이제 다시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십시오. 그게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라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죠. 전영입에 나오라면 나오시고 네? 신방 받으라면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자연을 대하든지 인간을 대하든지 항상 규범과 원리로 관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한 영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심어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줍지 않은 한 차는 피조물을 대하든지 지나가는 객을 대하든지 아주 작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거기에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의 삶의 질서와 방향과 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섭리의 사역의 의미를 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